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하고 또 경계해야 할 우리 원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기를 위치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단들을 잘 살펴봐도요, 교회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이단들도 예배하고요,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찬양하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진리와 비진리라는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듯이 하나님과 사단의 역사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3절을 보면 큰 붉은 용이 나옵니다. 이 붉은 용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단 그 자신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뭡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죠? 사단이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12장 3절에 나오는 큰 용은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고요, 13장 1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 우리가 흔히 엔티크라이스트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두 번째 짐승, 바로 이 13장 11절부터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바로 성령을 카피하는, 그런 모방하는 그런 존재로 오늘 등장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11절부터 18절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 즉 성령을 카피하는 이 거짓된 짐승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짐승이 이 예수님을 카피한다 그랬잖아요. 그 거짓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3장을 읽어보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고 있는지, 자기만의 이 삼위일체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좀 더 깊숙이 한번 살펴봅시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했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11절을 보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을 카피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은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나오는 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카피하고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듯이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첫 번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짐승의 모습이 새끼 양처럼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하는 것은 뭐와 같대요? 말씀 보세요. 뭐와 같다 그래요? 용과 같다 그랬죠.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양이라는 것은, 이 새끼 양이라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해요. 그렇지만 그가 입을 열자 말하는 언어는 누구의 언어입니까? 용의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진리이신 예수님하고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실체, 그가 말하는 것은 결국 용, 꼭 사단의 언어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짐승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훔치려는 용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자, 12절 보세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을 카피한 거죠. 첫 번째 짐승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던 그 적그리스도를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떻게 하게 합니까? 사람들로 섬기게 하는 거죠. 13절에 이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했던 선지자 이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지금 이 사단이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하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그의 권세를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줌으로써 그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니까 사람들의 이 눈과 귀가 유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병고침이 있고 기적이 있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만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진짜 이 병고치는 일들도 이단에서도 나타나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을 보고 혹하고서 야 여기 뭐가 있나 보다. 야 이게 진짠가 보다 하고 막 가는데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을 읽어보면 큰 붉은 용이 이 두 번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주어서 기적을 행하게 하는데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적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 보고서 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고 영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들을 행하면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을 믿으십시오. 저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존재입니다. 막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예배를 다 빼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15절 마지막 절 보세요. 또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려. 이게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때 그 느부갓네살의 금심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에 던져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대는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주 우리가 흥미로운 많은 사람들이 들어는 봤지만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 유명한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두 번째 짐승이 표식을 줍니다. 이 표식이 바로 너무나도 유명한 18절에 나오는 666인데요. 오늘 이 666에 대한 좀 오해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세 구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666은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우리들도 이 666은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 표시가 666이에요. 그들의 어디에 준대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이 표시를 줍니다. 이게 지금요, 제가 아까 서두부터 얘기했듯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카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그대로 하거든요. 성경을요,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7장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백성의 이마에 인치셨어요. 이 사람들은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표시를 두신 거죠. 자,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오늘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 이마에 도장을 찍으신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사단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16절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둔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고대 사회에서 노예의 이마나 오른손에 주인의 표시를 새기는 것에서 유래하는 거죠. 머리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격을,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능력을 대변합니다. 그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격과 힘과 능력을 바치는 것이 그 노예죠. 그 주인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 이마에 인치심으로써 이 사람은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사단이 자신을 경배하는 자들의 머리와 오른손에 인을 침으로써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나님 따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 있던 이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입을 해야지만 장사하고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길드에 가입하는 조건이 딱 하나가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표를 맹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언제 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1월 1일, the January 1st 같은 날에 모여가지고 황제의 우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거 하지 않으면 이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도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신사 참배 안 하면 선생님이 수업을 못 했어요. 교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신사 참배를 해야만 했죠.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신사 참배를 해야만 했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려고 해도, 회사에 나가려 해도, 우리 일제 시대 때 한국도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제활동도 못하게 일본 순사들이 막았다는 거죠. 오늘날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김일성 부자, 또 뭐 그 찬양하지 않으면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국가적인 행사, 사회적인 활동 다 이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고 또 숭배해야지만 경제활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다 비슷합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뺏어가고 사람을 섬기게 하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력을 숭배하게 하는 이 모든 것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해석하면서 많은 오류를 범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데, 처음에 이 미국이란 땅에서 크레딧 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이 카드 없이는 매매를 못할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지갑 보면 현찰보다 카드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크레딧 카드가 666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카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 사용되는 뭐 바코드가 666이다. 뭐 유튜브 보니까 별의별 막 그 의견들 올려놓은 거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의견이 뭐냐면 very chip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뭐 인식하는 칩이 있는데 그게 짐승의 표다.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서 사람들 그 아이디를 없애고 여기 사람들 몸에다가 칩을 인식할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유튜브 해석한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해석은 사실 우리가 정당하게 볼 해석은 아니죠. 한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목사님도 막 그렇게 해석하는 거 보고 제가 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이라는 이 숫자는요, 그럼 크레딧 카드나 바코드나 베리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세기 배경에서 한번 보세요. 17절 후반부의 이 말을 보십시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유대인들의 이 문자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글자인 히브리어는요, 숫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우리 한글만 있지 사실은 숫자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일, 둘, 이, 석삼 이 한자로 우리가 예전에 했었는데 히브리 사람들도 이 숫자를 사용하기 전에는요 자신들의 글자를 숫자로 대신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런 거죠.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숫자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 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기영,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기역은 제일 첫 번째 숫자, 첫 번째 글자니까 1, 니은은 두 번째 숫자니까 2, 디귿은 세 번째 숫자니까 3, 리을은 네 번째 숫자니까 4. 이해되시죠? 히브리어가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름을 지은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숫자로 바꾸면 우리가 영어로 다윗을 쓰면 어떻겠습니까? D-A-V-I-D, 데이빗스죠. 여기서 모음 제외하면 D, V, D가 남아요. 그렇죠? 요거를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4, 6, 4가 됩니다. 더하면 몇입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몇이에요? 14죠. 다윗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예요? 14,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4예요. 자, 그거 보시고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토요일 새벽 예배니까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부터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14라는 숫자가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요? 다윗. 지금 마태복음은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는 걸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다윗의 후손. 지금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14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 이거 알면 성경이 더 잘 보이거든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를요. 무슨 뭐 바코드다, 크레딧 카드다, 베리칩이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사람의 이름으로 좀 이렇게 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이름의 숫자를 세어보라는 거죠. 18절에 그 수는 사람의 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666 누구의 이름에서 온 숫자일까요? 1세기 배경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요, 1세기의 고대 문헌을 찾아보면 사춘기에 빠진 이 소년들이 자기의 마음을 막 고백하고 싶으니까 벽에 막 이런 낙서를 쓰는 거죠. 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20인 소녀를 사랑합니다. 자기만들의 코드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누구는 알아요. 그 20이 누군지. 어? 풀이해보면 이거 갠데? 막 이런 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1세기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누구의 이름이었냐면 바로 로마 황제에게서 왔던 이름이죠.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에서 왔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네로 황제였을까요? 그가 곧 첫 번째 짐승이라는 그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첫 번째 짐승이 특별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어제 살펴봤어요. 네로 황제, 뭐 그런 이 로마의 황제만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로마 황제가 무슨 일을 했길래 그가 666이라는 이 악명을 쓰고 있을까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스스로를 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를 핍박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금지시켰던 인물이 로마 황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황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예배를 뺏어가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거짓 신을 섬기게 만드는 이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666이란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결국은 이 사단의 거짓 메시지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 버리고 거짓 신을 섬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택하는 뜻하는 것이 바로 이 666의 숫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막 괜히 이 내용 날면 막 벌벌 떨고 그러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표에 불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우리의 영원한 이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사단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경배하지 않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주인 대신,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시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평생 오직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를 사단은 계속해서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찬양하라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짐승을 따른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강요하는 핍박이 따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코너스톤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